12월 초순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모양의 현란한 딱딱한 종이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수십억 개가 날아다닙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몇 개씩은 날렸고 또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이것은 참 희한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카드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얻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인데 그분이 자신의 구세주시오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전하기 위하는 자들이 보내는 것인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전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매년 12월만 되면 수없이 많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날리고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12월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카드는 쓰는 자와 받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볼 때 크리스마스 카드는 아닙니다. 그저 딱딱한 종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올해에도 예외 없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게 카드를 보낸 분들은 거의 모두 크리스천들이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카드를 보내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으면 씁쓸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받는 카드들과 예전에 받았던 카드들은 천지 차이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받은 카드들의 앞면 그림을 보면 한결같이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장에서 3장에 기록된 사건들의 그림이었습니다.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림,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진,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는 사진, 이런 그림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보면서 늘 성탄절이 누구를 위한 절기인지 다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성탄절 전후에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사건들을 뇌리에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받은 카드들에는 늘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하신 말씀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현존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요. 그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로다. 카드를 읽으면서 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다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받는 카드들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의 그림이나 신령한 말씀들이 새겨진 카드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카드 전면은 온통 가족 사진들로 꽉 차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찍은 큰 사진이 있고 그 주위의 식구들의 개별 사진들이 있습니다. 어린 것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우통을 벗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한결같이 Season's Greetings, Merry Christmas, 아니면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같은 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 쓰여 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아무개 가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물론 그 뒷면에는 친필로 쓴 감사와 축복과 기원의 메시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차도 거의 늘 하나님 말씀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전면의 가족 사진들과 그 세속적인 인사말들이 무의식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렬하고 크기에 카드를 보낸 사람이 진정 의도했을지 모르는 메시지는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깊은 생각 없이 남들 따라서 가족 사진을 찍고 카드를 만들고 메시지를 골라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의미심장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데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두꺼운 그림 종이를 여러 장 만들어 날린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기를 맞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서로 성도라고 부릅니까? 왜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까? 왜 세상과 분별된 자라고 부릅니까? 말하고 행하고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도들이 성도들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그 모든 열심을 낭비하고 사는 겁니다. 물론 제가 받은 모든 카드가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한 카드에는 샬롬이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전면 정중앙에 크고 선명하고 아름다운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샬롬이라는 인사는 Season's Greetings나 Happy New Year와 같이 그러한 세상적인 인사말과는 100% 다른 기독교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누리는 궁극적인 가장 큰 축복이 평화, peace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카드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았을 때 곧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이나 같이 살던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자네들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강이 너무나도 절실했기에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며 그 카드를 골라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엇보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에 교회를 메우고 목소리를 높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만큼은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가정의 가족의 피붙이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크리스천 국가들은 주위의 나라들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샬롬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보면 크리스천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 그리고 나라 간에 샬롬이 없습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열성적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보면 매일 새벽 기도로 아우성을 치고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단일 국가로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한 우리나라를 보면 샬롬이 전혀 없습니다. 이혼율이 전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자살률이 전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빨리빨리의 성급함에 있어서 전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그러기에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세계 TV와 셀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철을 타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늘 노조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끊이지 않고 교단 소송이 끊이지 않고 남의 교회 앞에서 세습 반대 운동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풍요병은 날로 늘어나서 심장병, 당뇨병, 위암 환자는 날로 늘어나고 후두암 걸린 사람은 한 집 건너서 한 명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테러는 끊이지 않고 가난과 질병은 더욱더 늘어나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비참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면 집집마다 내다 놓은 쓰레기통에 선물 박스와 포장지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지만 그 모든 선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는 마음이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보시지 마시고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가? 특별히 올랜도를 방문하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왜 올랜도까지 와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유대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 포위당한 채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악이 관영했습니다.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의 밭들을 빼앗고 집들을 취하고 과부들의 집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고 리더들은 뇌물을 받고 있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서 교훈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미가는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겪을 수욕과 고난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또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구원과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궁극적인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자신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미가는 연속되는 심판의 경고 메시지 중간중간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서부터 5절 첫 부분까지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구약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별을 통해서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헤롯 왕이 유대 종교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서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42절을 보면 일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나올 분은 그의 근원이 상고의 태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있었던 분이라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오래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것이 예언된 자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기간이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의 손에 붙여두시겠다고 버려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남은 자들은 렘넌트들은 소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제 돌아오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때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같이 미치리라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는 그 때에게 먹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 양 떼들에게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도 목자가 있지만은 목자들을 돌보지 않고 목자들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가 오면은 실제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처럼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떼들과 사자들을 때려서 쫓고 그리고 무지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절벽으로 떨어지려는 양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거둬들일 것이라고, 그리고 그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에 4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일을 감당하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양떼들이 안연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목자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서 땅끝까지 미칠 것이라고. 그러한 목자는 이 세상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가 이 세상에 오면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시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 누가복음에 따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천사가 전한 직후에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샬롬이로다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반쪽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반쪽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갖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셔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자신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샬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샬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주님이 첫 공생사역 메시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셨다고 하면서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탄주를 만나 천국 시민이 되면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산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삶의 첫 증거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 안에서 이웃과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은 샬롬을 위해서 오셨기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끼치노니, 원어 표현과 영어 성경을 보시면 너희에게 남기노니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지만은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놓고 간다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하시지 않고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평강이기에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종종 마치면서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기원합니다. 일생에서 가장 귀한 것, 누구나 얻기 원하고 지속적으로 누리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평강이고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평강과 평화와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커네리컷의 어떤 마을에서 일어난 마을 국민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잘 압니다. 저는 정확하게 몇 명이 죽었는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그 사건을 6시 반 TV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많은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양한 해결책 제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당 간에 피를 튀기면서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비극이 일어날 때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날 때마다 인간적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5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그를 죽여서 제물과 함께 피범벅이에서 드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기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자 본인이 또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 실로암 망대가 일어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사람 18명이 죽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일어나는 비극을 보면서 자신에게 일어날 비극을 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소리 저런 얘기 하면서 세월을 낭비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실 때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을 보았을 때 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 세상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극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이 역사로부터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에 근거함은 4000여 년 역사 가운데 사고가 없었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늘 비극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인재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또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과 같은 천재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살았던 불경건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었고 예루살렘에 사는 경건한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매일 신문지상에 보도되는데도 그것을 보면서 또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막상 자신들이 놀라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아는 대로 믿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 우리의 제도들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6장과 8장 말씀에 따르면은 마음의 중심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늘 악하고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늘 우리 옆에 들고 다니는 그러한 가구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다스리실 수 있고 우리의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들, 습관에 골이 깊게 밴 악한 습성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총기를 아무리 규제해봐야 인간들은 그 규제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미련한 방법 같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느니라. 어떤 성경은 누리자 하고 번역을 하는데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야 옆으로 흘러서 이웃과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인 평화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단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기에 우리의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에 골이 깊게 배어 있기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상에서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지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평강을 제한적이지만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를 나의 목자로 맞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길 잃은 양떼처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연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 실질적인 말로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늘 가슴판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 말씀대로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제목을 아뢰을 때 주님은 세상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통로는 늘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옆에 계시고 그리고 주무시고 계시지만은 주위에는 풍랑이 많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많이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파도물이 배 안에 가득해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평강의 왕인 주님에게 고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또 한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갑니다. 내일이면은 내일 저녁에는 우리 TPC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이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미 없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하신 그 모든 성도들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묵상할 때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삶과 가족의 삶과 학교의 삶과 직장의 삶을 진실하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근원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죄 용서함 받음으로써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분들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짓는 그러한 모든 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오는 참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